KBS 오디오북
저 애가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면 하고 아버지가 말을 되풀이하고는 그것의 불가능에 대한 여동생의 확신을 시인한다는 뜻에서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저 애하고 무슨 합의라도 볼지 모르는데 그렇지만 없어져야 해요. 여동생이 소리쳤다. 아버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것이 그레고르 오빠라는 생각은 집어치우세요. 우리가 너무나 오래 그렇게 생각해온 것이 우리들의 불행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그레고르일 수 있어요? 그것이 그레고르라면 그런 동물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오래전에 알아차리고 스스로 떠났을 거예요. 그러면 오빠는 없게 되겠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오빠에 대한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은 우리를 못 살게 굴고 하수인들을 내쫓고 온 집안을 차지하고서는 우리를 길에서 밤을 새게 하려고 해요. 저것 좀 보세요, 아버지. 동생이 갑자기 소리를 쳤다. 또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그레고르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고서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더니 마치 그레고르 가까이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머니를 희생시키는 것이 낫다는 듯이 어머니의 소파에서 뛰어나와 아버지 뒤로 달려갔다. 아버지도 누이 동생의 태도에 자극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이 양팔을 반쯤 쳐들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로서는 여동생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든 겁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단지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을 돌리기 시작한 것뿐인데 아픈 몸이라 그 어려운 몸 돌리기를 하는데 머리를 함께 놀려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별나게 보였다. 그는 머리를 여러 번 들었다가 바닥에 부딪혔다. 그는 가만히 서서 주위를 살폈다. 그의 선량한 의도가 알려진 듯이 보였다. 잠시 놀란 것뿐이었다. 이제 모두가 말없이 그리고 슬프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리를 쭉 펴서 모은 채로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피곤해서 눈이 거의 감겨 있었다. 아버지와 여동생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여동생은 아버지의 목을 안고 있었다. 이젠 몸을 돌려도 되겠지 하고 그레고르가 생각하고 몸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힘이 들어 숨을 헐떡이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어 이따금씩 쉬어야만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독촉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 자신에게 맡겨졌다. 그는 몸 돌리는 것을 끝마치자 즉시 물러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방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먼 것에 대해서 놀랐으며 몸이 쇠약한데도 아까 이 먼 거리를 마구 기어나온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빨리 기어갈 생각만 하느라고 그는 식구들의 말이나 외침이 자기의 길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문 안에 다 들어가서야 그는 머리를 돌렸는데 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완전히 돌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동생이 일어선 것 이외에 뒤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지막 시선이 어머니를 스쳤는데 어머니는 완전히 잠이 들어 있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 문이 재빨리 닫히더니 문고리가 내려지며 잠겼다. 뒤쪽에서의 그 갑작스러운 소음에 그레고르는 너무나 놀라서 다리가 꺾였다. 그렇게 서둘러 문을 닫은 사람은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미리 일어나서 기다리다가 살그머니 달려왔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그녀가 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자물쇠를 구멍에 돌리면서 그녀는 됐어요 하고 부모에게 외쳤다. 이젠 어떡한다지? 하고 그레고르는 자문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곧 그는 자기가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차라리 자기가 지금껏 그렇게 약한 다리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그는 비교적 기분이 좋았다. 온몸에 통증이 있었지만 그것이 차차 약해져서 결국은 다 사라질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의 등에 박힌 썩은 사과도, 얇게 먼지가 덮인 그 주변의 염증도 그는 이제 거의 느끼지 못했다. 식구들에 대해서 그는 감동과 사랑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자기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의 생각은 아마도 여동생의 생각보다 더 확고한 것 같았다. 교회의 탑시계가 3시를 칠 때까지 그는 이렇게 공허하고 평화로운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창 밖에서 세상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것도 느꼈다. 그러자 그의 머리가 자신도 모르게 푹 수그러졌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마지막 숨이 힘없이 흘러나왔다. 이른 아침에 파출부가 와서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고 부탁했지만 모든 문을 힘차게 급히 열어젖히는 바람에 그 여자만 오면 집안에서는 더 이상 조용히 잘 수 없었다. 평소대로 그레고르의 방을 잠깐 들여다보았으나 처음에는 아무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레고르가 일부러 꼼짝 않고 누워서 화가 난 척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온갖 지능을 다 갖고 있다고 믿었다. 우연히 긴 빗자루를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으로 그레고르를 간지리려고 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녀는 화가 나서 그레고르를 약간 찔러보았고, 그레고르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 자리로부터 밀려났다. 그때서야 그녀는 이상하게 여겼다. 이내 진상을 알자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래 서 있지 않고 침실문을 열어젖히고 큰 소리로 어둠 속에다 대고 외쳤다.
좀 와보세요. 그것이 죽었어요. 자빠져 있어요. 영영 죽었어요.
잠자 부부는 침대에 반듯하게 앉아 그녀의 보고 내용을 알아차리기 전에 우선 파출부에게 놀란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런 다음에 잠자 부부는 각각 급하게 자기 쪽으로부터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잠자 씨는 이불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고 잠자 부인은 잠옷바람이었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하숙인이 입주한 뒤부터 그레타가 거기서 잠을 잤던 거실 문이 열렸다. 그레타는 전혀 잠을 자지 않은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있었는데 그녀의 창백한 얼굴 역시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듯 했다.
죽었나요?
하고 잠자 부인은 의아스럽게 파출부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녀 스스로 그것을 검사해 볼 수도 있겠고 또 검사하지 않아도 알만한 일이었다.
그런 것 같아요. 하고 파출부는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레고르의 시체를 빗자루로 크게 옆으로 밀었다. 잠자부인은 빗자루를 잡아두려는 듯한 동작을 했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다. 그럼 잠자씨가 말했다. 이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해. 그가 성호를 긋자 세 여자가 따라했다. 시체에서 눈을 돌리지 않은 그레테가 말했다. 얼마나 여유였나 좀 보세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음식을 들여다 놓았던 그대로 다시 내보내졌으니까요. 사실 그레고르의 몸은 아주 납작하게 말라 있었다. 그것을 이제야 제대로 알 수 있었다. 이제는 그의 몸이 다리로 버티고 있지도 않고 또 보는 사람의 시선을 흐트러지게 하지도 않았던 때문이었다.
오디오북.
그레테야, 잠깐 이리로 오너라. 잠자 부인이 우울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그레테는 시체를 돌아다 보면서 부모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파출부는 문을 닫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이른 아침인데도 맑은 공기에는 온화한 기운 같은 것이 감돌았다. 이미 3월 말이었다. 새 하숙인들이 자기네 방에서 나와 놀란 기색을 하며 아침 식사를 찾았다. 모두 그들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다. 아침 식사는 어디 있죠? 하고 가운데 하숙인이 파출부에게 무뚝뚝하게 물었다. 그러나 파출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댄 채 말없이 급하게 그 남자들에게 그레고르의 방으로 가보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들도 들어갔다. 이미 환해진 방 안에서 그들은 약간 낡은 상의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그레고르의 시체 주위에 둘러섰다. 그때 침실문이 열리고 제복 차림의 잠자씨가 한쪽 팔에는 부인을 끼고 또 다른 팔에는 딸을 끼고 나타났다. 모두가 좀 울었던 것 같았다. 그레타는 때때로 얼굴을 아버지 팔에 묻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하고 잠자씨는 여자들을 떼어놓지 않은 채 문을 가리켰다. 무슨 말씀이죠? 가운데 하숙인이 약간 당황한 듯이 말하고 싱긋 웃었다. 다른 두 사람은 손을 등 뒤로 보낸 채 계속 비비고 있었다. 마치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끝날 대언쟁을 신이 나서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내가 말한 그대로 올시다. 하고 잠자씨가 대답하고서 두 명의 여자와 나란히 가운데 하숙인에게로 다가갔다. 그 남자는 처음엔 가만히 서 있다가 마치 자기 생각이 머릿속에서 새로 정리된 듯이 방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렇다면 나가죠. 하고 그는 마치 갑작스레 그를 덮친 겸손으로 이 결심에 대해서 새로운 승낙이라도 요청하는 듯이 잠자씨를 쳐다보았다. 잠자씨는 크게 눈을 부릅뜨고 그에게 여러 번 짤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 남자는 실제로 즉시 현관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두 친구는 잠시 손을 움직이지 않고 듣고 있다가 마치 잠자씨가 자기네보다 먼저 응접실에 들어가 자기네 지휘자와의 사이를 끊어놓을까 두려워하는 양 그의 뒤를 따라갔다. 현관방에서 그들 세 사람은 옷장에서 모자를 꺼내고 지팡이 통해서 지팡이를 꺼내더니 말없이 꾸벅 인사를 하고는 집을 나갔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의혹을 품고 잠자씨는 두 여자와 함께 층계참으로 나가 난간에 기댄 채 세 남자가 천천히 계속 층계를 내려가 각 층마다에 있는 층계 커브길에서 사라졌다가는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들에 대한 잠자가족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머리에 들것을 진 정류점 점원이 으스대며 그들을 지나 위로 올라가자 잠자씨는 여자들과 함께 난간을 떠났다. 그들은 모두가 한시름 놓은 듯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